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 또 음료로서 풍성히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뭐 한두 번씩은 뭐 많게는 여러 번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두 번씩은 다 우리가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기가 쉬운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잘 나가던 사업의 실패, 이것이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로또를 만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됐다, 이런 것도 어떤 그 전까지의 삶하고는 완전히 모습이 다른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병 또는 큰 사고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그것 때문에 그게 좋은 사람이었건 나쁜 사람이었건 어떤 사람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참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인생이 참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리 마태의 회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조금 불신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마가복음이 아마도 이제 복음서 중에서 최초에 쓰여졌는데, 군더더기가 이제 붙어 있지 않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저자들이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더해서 이렇게 이제 좀 분량이 늘어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이제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마가복음에 이제 오늘 기록된 이 본문에 보니까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마태, 세리 마태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태에 관해서 조금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이 여기 밝혀져 있는데 이제 알페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알페오라는 분은 그래도 꽤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레위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이야기를 아시죠? 나발이 그 이제 뭐 일종의 추수, 뭐 양털 깎는 그 때였나요? 할 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먹을 것을 좀 자기 군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식량을 좀 구했을 때 나발이 이 다윗이 도대체 네 자식이기에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 귀한 양식을 주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거절하지요. 그랬을 때 다윗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러 가는데 그 지혜로운 아내였던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사죄하면서 제 남편 나발로 인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그 이 당신이 직접 그를 죽여서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과 똑같이 그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이라는 그 히브리어 그 이름의 뜻을 보면 fool, 어리석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도 보면은 뭐 그런 이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뭐 보면은 뭐 이름을 이제 지어줄 때 조금 이렇게 이제 고상하지 못한 이름들로 이제 자녀들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뭐 옛날에는 뭐 개똥이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이름으로 그렇게 뭐 호적에 올라가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자녀를 낳아서, 그 귀한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이제 그 자녀들에게 지어줄 때 그 부모의 마음 속에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알페오라는 분이 이제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레위라고 지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는,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 그 열두 지파 중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하나님 이 지파는 내 몫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건들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들은 전적으로 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지명하셔서 부르셨던 그런 지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대대로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성막에서의 또는 성전에서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이제 나르고 또 이제 성전의 어떤 관계된 일들을 하는 그런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페오라는 분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레위로 지어줬다는 것은 참 이 아이가 자라서 참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경건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페오라는 분도 대단히 이제 막 사는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유대인이 아니었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참 바람과는 참 정반대로 이 아들 레위는 자라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5장 27절에 보면 누가 보면 5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5장 27절에는 이 세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세리.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뭐 여러 민족의 그런 통치하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이렇게 포로 생활도 하고 또 압제에도 시달리고 했는데, 요 시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요 시기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유럽 전체를 이제 지배하고 또 이 이스라엘도 이제 그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국인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런 일에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에 종사하는 그 이스라엘 피지배 계층인 이 이스라엘의 이 세무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세리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리들이 걷는 이런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는 술집을 해서 또는 이 술을 제조해서 술과 관련된 사업을 해서 얻는 그러한 수익에 대한 그런 세금도 다 걷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험한 일인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그 시대라고 매춘이 없었겠어요. 그런 모든 이제 더러운 일들에 종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도 계속 접촉하면서 이제 세금을 걷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세리인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세리들은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제 이게 세금을 걷어서 이제 적국인 로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로마가 적국이잖아요. 그런 적국인 로마에게 참 이 돈을 갖다 바치는 일반 평민들이 볼 때는 참 매국노죠. 매국노고 역적이고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참 이게 더 악랄했던 것은 로마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년에 50만 원의 세금을 받아라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면, 이 이스라엘 인 중에서 세리 공무원이 된 이 세금 공무원이 된 세무 공무원인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50만 원만을 딱 받아서 이렇게 내고 로마로부터 무슨 월급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취를 한 것이죠. 그들 뒤에는 로마의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돈들을 이래저런한 명목으로 깡패처럼 이렇게 이제 갈취를 해서, 그래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세리들만 지나가기만 하면 이를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에서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면은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를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와 또 이제 창녀 이런 사람들이 참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 이러면은 그냥 죄인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이제 쓰였던 것이고, 도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실제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그 거주하는 마을, 도시 안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 밖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집단 거주지를 이렇게 이루고 살면서 근근히 생계만 유지하는 그런 정도였고, 일반 사람들 앞에는 이게 드러나지를 못하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됐었는데, 도덕적으로 볼 땐 세리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세도를 부리고 흥청망청하고 이제 향락을 추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세리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의 세리를 현대로 치면 마피아나 어떤 조폭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한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리마태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 마피아 일원이구나 이렇게 그냥 마피아 정도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한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는 그러한 세리의 세계 내에서도 아마도 상당한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마태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 기록하게 되는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상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대단히 좀 똑똑하고 좀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마태는 자기가 이 자기의 그 조국을 참 빼앗긴 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시대처럼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살면서 참 어릴 적에 그 아버지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마피아 세계와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참 재능을 발휘해서 거기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허전함은 돈과 이 향락 이런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공허함이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추정하냐면 마태는 어릴 때 성경 공부를 꽤 많이 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나중에 마태가 기록하게 될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이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대언자가 어떻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언자 누구누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그것은 구약의 대언자 누구누구가 기록해 놓은 것을 성취하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상당히 많이 발견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마태가 회심하기 전부터도 어릴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교육 이제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아마도 이 많은 그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이 어긋난 길로 가면서도 그 마음 한 구석에선 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언제나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고 명석했던 이 마태는 어쩌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유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이렇게 로마의 압제하에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 어떤 원망과 또는 불만, 반항 어쩌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방황하면서 이렇게 곁길로 나가고 마침내는 이렇게 참 험한 세계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록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참 형편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태가 여느 날처럼 이제 자기 직장인 세금 받는 곳, 여기 이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금 받는 곳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아마도 이중장부를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로마에 바쳐, 자기가 이제 거둔 것과 로마에 바쳐야 될 것들, 그거는 또 이제 따로 명단을 쭉 작성해서 이제 그건 그것대로 보내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진짜 얻은 것, 이 착취한 것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뭐 비밀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아마 정리하고, 오늘은 누구네 집에 쳐들어가서 어떤 명목으로 갈취할까 뭐 이러면서 아마 그런 것에 이제 여념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어떤 한 날에 그 특정한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있는 곳으로 마태의 일터로 그렇게 다가오셨고 그분은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 예수님의 명성을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해봐도, 우리 주변 사람들 이렇게 봐도 어리버리한, 저처럼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세상이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빠삭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사는데, 조금 머리가 비상하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자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꿰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2장이지만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그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의 그 구성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엄청난 파격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테니까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 회개를 외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셔서 이 산상 설교를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장과 9장에 걸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떠어떠한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마태가 분명히 그 소문을 통해서 또는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빠삭하게 그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듣고 꿰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참 부유한 이러한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참 이게 물질적인 게 다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었을 이 마태에게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자기에게까지 다가와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까지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날 따라와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아라, 네 생활을 청산해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 이 마태는 정말로 그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참 이 캄캄한 그 암흑 터널 속을 끊임없이 지나가다가 마치 저쪽에 이 출구 쪽에서 다가오는 환한 빛이 보이는 듯한 아마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마태는 그 순간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많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즉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돌아갔다. 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일들 후에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27절부터 보니까 이 일들 후에 그분께서 나아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부며 또는 뭐 금고 안에 들어있는 돈이며 이런 거 그냥 막 그대로 놔두고 사무실에 그냥 그대로 방치한 채 자기의 일을 즉시 그냥 그만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르니라 하는 말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서 간 것도 포함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자기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마태도 예수님을 즉시 따라왔습니다. 사실 마태가 이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그 머릿속에 나중에 자기가 이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을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겠죠. 예수님은 아마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따라오는 이 마태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즉시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태는 그야말로 재력가였을 것이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마태의 수많은 친구들이 초대됐는데 마태의 친구는 다 뭐겠습니까? 다 세리들인 것이죠. 자기의 그 세리 친구들을 그냥 왕창 이렇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들로 바글바글한 곳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중에는 또 일반 군중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던 호기심이 있던 그런 일반 군중들이 이제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이 서성거리거나 또는 그 일의 진상을 알아보거나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즉시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냥 따를 수도 있었는데 마태는 즉시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같은 죄인, 정말 이렇게 이 온 민족이 나를 반역자라고 부르고 더러운 벌레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이렇게 자기도 그거 다 알고 있지요. 돈 앞에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 얼굴을 대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다 뭐 수군거리는 얘기를 다 알고 있죠. 자기 같은 이러한 참 흉악한 그러한 죄인을 불러주시고 자기의 그 삶의 터전에까지 방문해 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참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대한 커다란 감사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러한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진정한 정말 뜨거운 감사, 깊은 감사, 뭔가 내 소중한 것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가 그걸 했습니다. 또한 마태가 이렇게 참 큰 잔치를 베푼 것에는 이 시간 이후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하면서 내가 이제서부터는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가 인생을 새 출발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에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처럼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자기의 수많은 그 세리 친구들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참 침뱉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어쨌든 참 똘똘 뭉쳐서 그 일을 했던 나름대로 의기투합했던 자기의 그 수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소모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큰 잔치를 성대하게 이제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로서는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때 또 이 마태의 세리 친구들은 대단히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혹시 좀 죽을 때가 다 됐나?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마태와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젠간 청산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을 그런 어떤 세리 친구들의 경우에는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감정으로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을 이 시간에 이제 이 모습을 염탐하던 주변에서 바라보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 잔치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가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는 종합해 보면 제자들에게도 책망을 한 것이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자리에 너희가 있느냐. 너희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고 너희의 선생이 어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는 특별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덜대며 이르되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말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질문, 이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세리라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 상종 못할 죄인이다. 이걸 사실 인정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록된 그 마태복음 18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얘기하실 때, 또 교회 치리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실 때, 어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걸 이제 가르치실 때 먼저는 그 단 둘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일 그게 안 되면 한두 사람의 증인들을 데려가서 그걸 바로잡고, 만일 그 모든 것도 무시하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말도 듣지 않게 되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마태, 즉 세리입니다. 그렇죠?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리에 대한 인식도 사실 죄인의 대명사로 보신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소위 성도들이 이 마피아 단원들이나 조폭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웃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다, 이것은 사실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희가 왜 그따위로 질문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자체를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바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참된 의도와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꾸짖는 어투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깊게 생각해봐라. 이러한 말투이셨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하고 거의 똑같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마가나 누가의 제3자의 기록과는 달리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이 사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얘기들은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자 여기가 다르죠.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 같은 그러한 사람도 용납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평생 그 순간 그것이 자기 뇌리에 팍 박힌 이후로 평생 그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자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나중에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겉모습, 어떤 사람들의 겉에 드러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참된 변화는 일으키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비록 조금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비록 이랬다 저랬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회심,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참된 변화 이것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의사와 환자와 이 병의 관계를 예수님 자신과 죄인과 죄의 관계로서 도식화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거 너희도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제, 그런 어떤 상식 이것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그것에 빗대어서 자신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의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 요 상황에서만 보면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온전한 자들이다. 그러니까는 건강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분류하신 것이고, 마태와 또 마태의 친구들처럼 이런 세리, 이런 죄인들, 이런 죄인들은 병든 자들로 비유를 지금 요 문장 구조로만 보면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즉 참된 의사 되시는 우리의 영적 질병인 이 죄를 고쳐주실 수 있는 이 참된 의사 되시는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도대체 실제로 건강한 실제로 온전한 그러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온전한 사람들이고 의사가 실제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자신이 병자라는 것,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즉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결코 예수님을 구원자로, 참된 의사로, 자기를 치료할 분으로 모셔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사실 필요한데, 사실 그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치료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고쳐주시지는, 구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깡패입니까? 조폭 두목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쇄살인마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니면 강간범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로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깨끗해, 나는 내 친구들에 비교해 볼 때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인생을 성실하게 누구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 도와가면서 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그 죄와 병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병에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 동성애는 그거는 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그것은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환자를 비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말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지 그걸 정죄하면 안 되죠. 그건 병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죄가 병? 예수님도 죄가 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헷갈리죠? 예수님도 죄를 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런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동성애를 병으로조차도 안 봐요. 지금 세태가 어떻게 되냐면, 병은 무슨 병이에요? 그건 그냥 완전히 지극히 정상이다.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나 그걸 병으로 취급했지 사실 지금은 이건 정상이고 비난할 것이 전혀 없고 이렇게 지금 하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동성애를 병이라고 이 봐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덜 타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찌되었건 동성애를 병이니까 그것을 비난하지 말자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죄를 병과 이렇게 연관해서, 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의 해결을 위해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한 동기에서 죄를 병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그래서 병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비난하지 말고 병자로 대우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사와 환자와 병의 문제로서 이 구원자와 죄인과 죄의 문제를 말씀하신 이 논리는 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인정과 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가 치러지고 내가 치르든 남이 치르든 구원자가 치러주든 대가가 치러지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걸 그냥 짊어지고 있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에 의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받고 참 성장했을 이 마태. 이 어려서부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암기했을 이 총명한 이 마태. 그러나 자라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비뚤게 나가서 마침내는 돈을 위해서 믿음도 또 따뜻한 마음도 또 성경적 가치관도 다 잃어버린 채 사회의 지탄과 멸시를 받으면서 쓰레기처럼 살아가던 이 마태.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는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늘 고민했을 이 마태. 그런 마태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분을 자기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인 분으로서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세리 마태 같은 자도 만나주시고 그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이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까지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자리로 불러주신 그런 주님이시라면 세상에 못 받아주실 또 못 사용하실 그러한 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하나가 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사용했던 그 재능, 헛된 데에 사용했던 그 재능, 그 재능과 자신의 특성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0분 발휘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복음서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대단히 정교하고 대단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혈통에 대해서 그 일종의 족보지요. 그 혈통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마태의 어떤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 동일한 사건들이 이렇게 같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 누가, 뭐 요한 이렇게 똑같은 사건들이 이제 기록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더라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태는 숫자에 대단히 예민하게 그렇게 그 정확한 숫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맨날 숫자 다루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마치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보면은 그 예수님이 고치셨던 그 질병의 그 어떤 그 이 병명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이 환자의 상태나 이런 것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처럼 마태 또한 이 숫자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또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만큼 가슴 벅차고 또 듣기에 즐거운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고, 예,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운명은 일단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또한 이 마태가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참 우리의 삶이 놀랍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소망해 보십시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